요서 24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개괄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크게 보면 네 개의 소달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달락은 5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소달락은 13장부터 21장까지 가나안 땅을 여러 지파들에게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달락이 지금 읽은 24장을 포함해서 앞부분에 있는 22장, 23장, 24장 이렇게 석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에 보면 세부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요단 동쪽 지역의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인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 그 뒤에 마지막 두 장,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 요단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 돌아가는 내용을 잠깐 생각해보면 살펴보자면 모세가 죽으면서 또 모세가 이 유언을 남기고 명령들을 하면서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 오른쪽 지역에 땅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이 사람들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다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복전쟁할 때 너희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 해서 이들이 요단강 건널 때 맨 앞장서서 건넜고요.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도 다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대충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들의 노고를 치하해주고 축복하면서 이제 돌아가라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강가 쪽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 제단 쌓았다는 소식을 가나안에 있던 지파들이 들은 겁니다. 근데 뭐 가나안에 있던 지파들에게 설명을 하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남아있던 가나안 쪽 이 요단 서쪽 지역에 있던 지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았나 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녀석들을 가서 전멸시키고 정복전쟁, 전쟁을 해야 되겠다. 심판을 시행하는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나안 쪽 지파들이 대표들을 요단 동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아 이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요단 동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도대체 우리랑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가나안 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다. 요단 동쪽이든 서쪽이든 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22장을 보면 사실 뭐 이렇게 본문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쭉 정리가 되지만 딱 두 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여러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돌아간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광야 생활 40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같이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터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가나안 쪽 지파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같이 목숨 걸고 싸워줬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우들입니다. 전쟁터에서 내 몫이 되지도 않을 건데 형제를 위해서 같이 싸워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랬던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는 거죠. 서로 미워해서 서로 또 서로에게 손해를 끼쳐서 이게 아니라 단순한 오해가 생기면서 이 오해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죽여버리겠다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피차 잘 섬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온갖 희생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꼬투리 하나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는 그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구나.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로 넘어가면 또 사무엘상이 이렇게 역사시대로 넘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벌어집니다. 이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먹고 생활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었던 사람들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이게 이제 문제거리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축인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당사자를 찾아가서 묻고 대답하고 해명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풀리면서 상황이 해결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참 감사한 부분이죠. 22장에 있었던 것이 만약 서로 오해를 갖고 있는 채로 싸웠다면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죽였다면 그랬다면 오해를 풀린다 하더라도 오해를 푼다 하더라도 이미 서로 죽이고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가고 있던 오해가 풀리는 것으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가 더 첨첨산중처럼 쌓여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대화를 통해서 상황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단 처음 기록하고 있는 22장 내용입니다. 그 뒤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별설교를 하면서 어찌 보면 동일해 보이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처음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출애굽 했을 때 홍해 건널 때 광야 생활할 때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회고를 해요. 그러면서 명령을 한다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면 지금까지도 은혜 베푸셨지만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만약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살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면 너희가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이미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미리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견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이었냐면 함께 언약을 맺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과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혹시 이 언약을 맺었다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섬기기로 했다가 또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 빠지면 그럼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고백을 하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그리고 맹세하는 결국에는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단락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여호수아의 맨 끝부분에는 지도자들이 죽임당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또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뼈를 세겜 땅으로 가지고 와서 이장을 하고 또 엘르아살 대제사장도 죽는 그래서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호수아가 쭉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이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난번까지 다 충분히 말씀드렸고 오늘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을 한두 가지 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을 받는 것, 하나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엄중하게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말씀들, 선한 말씀들이 이미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불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러면 좋지 않은 말씀들도 마땅히 응하게 될 것이다. 그 좋지 않은 말씀들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한 가지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신앙이나 불신앙은 다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선택하는 당사자는 불신앙을 선택하면서도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거나 확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선택만 할 뿐 결과는 하나님이 정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정해두시면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쪽 길로 가면 망하는 거야, 심판을 받는 거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고 괜찮겠지, 이게 좋아 보여,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악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했을 때 뒤돌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옳지 않은 방법, 옳지 않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구나 하고 아쉽고 안타까움이 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한다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부족했던 부분들, 어리석은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는 길을 항상 열어두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적절한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책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해결책은 처음에는 피차 흉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굳게 결심하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는 거나 마음을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거니까 이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강하게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름대로 이미 생긴 문제, 앞으로 생길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아직 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참 뒷사람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나중 일들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에 가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 돌아간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사사기로 가면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진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이 11지파 대 1지파 편먹고 서로 죽이기까지 싸워가지고 한쪽 지파가 거의 전멸당할 지경을 만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한 지파가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좋지 못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는데 여하튼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형제가 다른 형제를 향해서 권면하거나 대화로 문제를 풀 지경이 못 돼서 결국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그리고서 죽인 다음에 또 서로 막 끌어안고 통곡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생겼다. 그래서 또 해결책을 찾고 또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또 합당하지 않은 방법들을 막 찾아내고 이래서 막 이 쑥대밭이 됩니다. 결국 이게 해결책이 못 됐다는 거예요. 대화만으로 해결책이 못 됐어요. 또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게 했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상 숭배를 안 했느냐? 천만에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해서 사사기로 가면 도대체 이 우상 숭배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서 어떻게 해답이 안 나와요. 해결이 안 나와요. 결국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뭔가 효과가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대화, 언약을 맺는 것, 또 다른 방법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 됐습니다. 그 순간에는 문제를 잠깐 덮어주었어요.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았어요. 되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해결책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돌아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죄가 많다거나 어리석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언약을 맺지만 저 사람들이 언약 깰 겁니다. 언약을 맺게 하는 것만으로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우상 숭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거 찾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순간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 이상은 안 돼. 이게 제일 좋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내버려둔 채로 이것저것을 막 찾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땜빵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들로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사람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맹세해봤자 언약을 맺어봤자 결국에 그거 공수표로 돌아가고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죠. 맹세를 깨버릴 거니까요. 언약을 깨버릴 거니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언약을 맺은 것도 지키는 거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언약 맺은 걸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 뾰족한 수가 못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믿음의 선택인가? 내가 지금 생각할 땐 이게 최선처럼 보이고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인가?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시 아쉬움이 남는 안타까운 해결책이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브라함은 그런 기록이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해주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축복을 해주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다 죄짓고 심판받고 여호수아는 남게 되는 뒷세대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언약을 맺게 했어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다 그걸 팽개쳤으니까 결국 당대의 당사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좀 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열심히 섬기기를, 오늘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주님께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알고 있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해결책이 되며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맹세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노력들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장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상황의 문들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우리가 모두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 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